청취자 여러분, 완벽한 복수란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막 시궁창 같은 밑바닥으로 밀어넣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맞아요. 상상만 해도 뭔가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다룰 기록이 바로 그 캄캄한 추락, 그리고 소름 돋는 반전, 또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케네스 메스티오스 박사의 창세기 강해 중에 이집트의 요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의 기록을 다루게 되죠.
네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억울한 노예가 당대 최고 제국의 2인자로 우뚝 선다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엔 되게 흔한 자수성가 스토리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텍스트 아래에 어떤 치밀한 문학적 장치들, 그리고 인간 심리에 진짜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뭐 대조법이나 정체성의 붕괴, 트라우마의 억압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단순히 고대의 종교적인 어떤 영웅담으로만 소비하기에는 텍스트가 너무나 정교합니다.
아,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네, 한 인간의 심리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을 찌르는 통찰, 그리고 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의 흐름이 아주 날카롭게 교차하고 있거든요.
오늘 자료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그동안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던 평면적인 요셉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되게 입체적이고 서늘한 디테일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는 그 참담한 일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기록의 작성자가 아주 충격적인 배치를 하나 해두었더라고요.
아, 38장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팔아넘긴 형 유다의 이야기로 화면이 갑자기 확 전환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39장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집트의 요셉을 비춰주거든요. 이게 영화로 치면 굉장히 의도적인 교차 편집 아닙니까?
완벽하게 계산된 문학적 대조군을 설정한 셈이죠. 이 텍스트의 독자들은 역사적으로 유다와 요셉이라는 두 이름의 엄청난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완전히 두 기둥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유다의 후손들은 남유다 왕국의 핵심이자 왕조의 핏줄이 되잖아요.
왕이들 핏줄인 거죠.
네, 그런데 이 38장과 39장에서 보여주는 두 사람의 도덕적 상태는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와, 진짜 유다의 서사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도 좀 부족해요.
그 정도로 파격적이죠.
동생을 팔아넘긴 뒤에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더니 아들들이 죽으니까 며느리 다말은 속에서 친정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네, 철저하게 속였죠.
게다가 다말이 가문을 잇기 위해 창녀로 위장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유다는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의 태도예요.
맞아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당장 화형에 처하라고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러다가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증거로 딱 내미니까 그제야 자기 민낯을 시인하고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장차 왕이 될 핏줄이라는 유다가 길거리 불량배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텍스트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실을 잇는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 요셉, 그리고 훗날 남유다 왕실의 핵심이 되는 유다, 왕이 될 핏줄인 유다는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이집트에 팔려온 노예 요셉은 오히려 왕처럼 고결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인물의 결정적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다는 자신의 어떤 충동과 욕망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가족관계와 도덕을 전부 파괴해버렸어요.
반면에 요셉은요?
요셉이 처한 환경은 사실 유다보다 훨씬 열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지켜냅니다. 메티우스 박사의 자료 분석을 보면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는 유혹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텍스트에 날마다라고 나오죠?
네, 날마다 이어지는 지하고 끈질긴 압박이었어요.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한 명분은 크게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분인가요?
첫째는 낯선 이방인인 자신을 믿고 모든 소유를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둘째는 그 행위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악행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와, 20살의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것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권력자의 집안에서 매일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문이었을 텐데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압박이었겠죠?
저는 여기서 요셉이 대처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 실천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여주인이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아예 자기 겉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쳐버리잖아요.
네, 그 도망치는 행위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유혹이랑 맞서 싸우거나 막 설득하려고 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냥 그 공간을 이탈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매튜스 박사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즉 플리하라 라고 조언한 대목이나 잠언의 지혜 문학들과 연결해 짓습니다.
아, 피하라.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군요.
그렇죠. 극도의 유혹은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타협점을 찾거나 내 의지력을 시험해 볼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향력의 범위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겉옷을 놔두고 속옷바람으로 황급히 달아났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체면이나 어떤 권위보다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는지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도망을 쳤으면 이야기 전개상 뭔가 좀 통쾌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서사 구조죠.
유혹을 이겨낸 주인공이 막 더 큰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해야 마땅한데 텍스트는 굉장히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죠.
네,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겨진 옷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결국 요셉은 정치범이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최악의 지하 감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었던 셈이죠.
와, 표현이 딱 맞네요. 이 끔찍한 연쇄 추락의 과정을 보면 아주 독특하고 잔인한 문학적 모티프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옷입니다.
네, 이 옷이라는 소재의 모티프가 아주 핵심적입니다. 요셉의 인생 궤적과 그의 정체성 변화를 이 옷만큼 완벽하게 상징하는 장치도 드물어요.
처음에 그가 입었던 옷부터 생각해보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각별한 편애를 상징하는 아주 화려한 채색옷을 입었죠. 하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옷은 폭력적으로 벗겨졌고 짐승의 피로 얼룩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첫 번째 정체성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나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을 때는 아마 그 지위에 걸맞은 훌륭한 겉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옷이 여주인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지잖아요.
신임받는 관리자라는 두 번째 정체성마저 허망하게 박탈당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입게 된 것이 가장 비참한 죄수복이었고요.
아, 이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다시 파렴치한 죄수로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요셉이 옷을 하나씩 빼앗길 때마다 마치 그의 과거 정체성이 강제로 훌렁훌렁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구축해놓은 사회적 지위, 인간적 존엄성 이런 것들이 옷과 함께 벗겨져 나갑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외부의 어떤 보호막도 없는 철저한 밑바닥 상태가 된 것이죠.
사실 올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남은 게 수감번호 적힌 죄수복뿐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미쳐버리거나 막 세상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감옥에서의 묘사가 참 기묘합니다.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조차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관리하는 위치에 또 올라가요.
놀라운 회복력이죠.
이 상황을 두고 성경 화자가 뭐 요셉이 타고난 친화력이 있어서라거나 행정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설명하질 않더라고요.
네, 텍스트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 궤를 달리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매튜스 박사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밧줄의 맨 끝, 즉 밑바닥이라는 통찰을 나눕니다.
밧줄의 맨 끝이요? 와.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생존 비결을 오직 한 가지 문장으로 반복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문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장소의 무의미함이에요. 부유한 권력자의 저택에 있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 있든 화려한 옷을 입었든 누더기를 걸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신의 섭리가 동행한다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근거라는 거네요.
네, 문학적으로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감옥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요셉을 역전시키는 건져 올리는 촉매제는 뜻밖에도 꿈입니다.
역전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잖아요. 여기서도 숫자 2를 활용한 대조법이 아주 치밀하게 돌아갑니다.
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 파라오의 잔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를 3일로 해석하죠.
그리고 곧 복직해서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명예롭게 들어올릴 거라고 예언하고요.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 위에 떡이 담긴 세 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걸 쪼아먹는 꿈을 꿉니다.
이것도 똑같이 3일 뒤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잖아요.
네, 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물리적으로 베어버리고 새들이 시신을 쪼아먹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처형의 선고를 내리죠.
복직과 사형, 머리를 든다와 머리를 자른다. 와, 극단적인 대조네요.
같은 날 밤의 꿈을 통해 이 대조가 선고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제가 요즘 현대적인 시각으로 딴지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요셉은 감옥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실무자였잖아요. 그렇다면 왕궁에서 돌아가는 정치판 소문이나 두 관원장에게 얽힌 혐의의 경중 같은 걸 이미 싹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배경 지식이 이미 충분했을 거다.
네, 요즘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요셉을 보고 와, 이 사람 심리학적 통찰력이 뛰어나거나 진짜 눈치가 빠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황 증거 보고 대충 콜드리딩처럼 때려맞춘 권모술수의 달인 이런 해석,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의 합리적인 독자들이라면 당연히 제기할 만한 매우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감옥 관리자로서 정보망에 준심해 있었으니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하지만 매튜스 박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텍스트 내부에 그런 해석을 철저히 붕괴시키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화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관원장들이 꿈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내가 기가 막히게 풀어줄 테니 내게 말해보시오. 이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도 본 그냥 겸손해 보이려는 고대식 수사법 아닐까요? 약간 밀당 같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훗날 2년이 지나서 요셉이 파라오의 어전으로 불려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라오 앞에서는 다르다?
파라오가 대놓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면서 엄청난 판을 딱 깔아줍니다. 만약 요셉이 처세술과 눈치로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이거나 야심가였다면 바로 그 순간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몸값을 올릴 절호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렇네요. 전하, 제가 한 꿈 해몽합니다. 이랬어야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의 첫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와, 협상을 시도조차 안 하고 아예 자기 자신을 그 성공방정식에서 지워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수성가한 영웅서사와 성경서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속적인 서사라면 주인공의 정치적 수완을 찬양했겠지만 이 텍스트는 철저히 요셉을 투명한 통로로만 묘사합니다.
파라오의 꿈 해석도 그런 맥락인가요?
네, 파라오의 꿈을 보면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고 깡마른 이삭 7개가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리죠. 완전히 다른 형태지만 의미는 같은 꿈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것도 매튜스 박사가 강조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메시지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거라는 증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맞춘 게 아니라 절대자가 이미 확정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선언한 거군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참, 요셉이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언을 들은 파라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제국 2인자로 끌어올리잖아요.
엄청난 수직상승이죠.
감옥의 퀴퀴한 죄수복, 드디어 벗어던지고 파라오가 하사한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목에는 금사슬 걸고 왕 다음 가는 수레도 타고요.
완전히 인생 역전입니다.
네, 바닥 없는 추락 끝에 찾아온 짜릿한 상승인데 근데 청취자 여러분, 과연 이게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성공이 고난보다 훨씬 더 교활한 새로운 위기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궁전으로 입성한 요셉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위험한 내면의 위기가 시작돼요.
어떤 위기인가요?
철저한 이집트인으로의 동화, 즉 정체성 상실의 위기입니다. 파라오는 권력을 주면서 요셉에게 세 가지 강력한 족쇄를 채우거든요.
족쇄요?
첫째로 통치권의 상징인 인장 반지를 줍니다. 둘째, 사부나빠네아라는 완벽한 이집트식 이름을 하사해서 그의 히브리적 뿌리를 싹 지워버리죠.
와, 이름까지 이집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해버린 거네요.
그리고 셋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온은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종교 카르텔의 심장부였어요.
세상에, 유일신을 믿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당대 최고 제국의 이방 종교 최고 위층이랑 혈연으로 묶여버린 거네요.
아슬아슬한 동화의 과정이죠. 요셉의 나이가 당시 30이었습니다. 17국의 노예로 팔려와서 무려 13년간을 고통받았거든요.
정치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끔찍했던 과거 트라우마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리셋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죠.
요셉도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의 내면 깊숙한 심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텍스트는 그 뜻을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설명하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린다.
둘째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정하게 하셨다는 의미고요. 매튜스 박사는 이 대목에서 요셉이 지난 13년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는 위험성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자기를 짐승 취급하며 팔아넘긴 형들, 그리고 구하러 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배신감을 통째로 도려내고 그냥 완벽한 이집트 귀족으로 새 삶을 살고 싶었던 거군요.
네, 과거 단절의 선언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요셉이 가장 큰 성공의 때에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과거를 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요셉 개인의 성공과 과거 지우기 시도가 어떻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겁니까?
그 개인의 심리적 도피가 전 지구적인 거대한 기근이라는 엄청난 사건과 맞물리게 됩니다.
아, 7년의 풍년 뒤에 온 흉년이요?
네. 풍년 동안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했는데 이어지는 기근이 이집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텍스트는 이 기근이 온 세상을 덮었고 모든 나라가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나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관리하는 이 거대한 이집트 곡식 창고가 단순한 식량 창고가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의 글로벌 대난 대피소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매튜스 박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과거 기록과 아주 절묘하게 대비를 시켜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거짓말해서 쫓겨났잖아요.
꽤 쫓겨나야 했죠. 열방의 축복이 되어야 할 소명자가 거기서는 철저히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증손자인 요셉은 완전히 다르네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시대를 뛰어넘는 서사의 대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매튜스 박사는 요한일서 4장 14절을 인용해서 신학적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이스라엘 가족과 이방인들을 구원한 요셉의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구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포세도잉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다양한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근에서 건져내시는 그 거대한 계획 속에 낯선 땅에 버려졌던 한 노예의 인생이 완벽한 퍼즐 조각으로 끼워 맞춰진 거네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서사의 구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짧고 강렬하게 갈무리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윤리적 실패를 보여준 유다와 대조되는 도덕성, 바닥 없는 추락 속에서도 함께하신 신의 섭리, 그리고 완벽한 이집트인으로 동화될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고난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 고통조차도 거대한 관점에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텍스트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며 자신을 팔아넘긴 끔찍한 형들과 아버지의 집을 영원히 잊어버리고자 했죠.
네, 과거를 지우려 했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쥐어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형들이 이집트의 왕좌 앞에 무릎을 꿇고 나타난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사람 앞에 그 과거 봐 살려달라고 찾아온 셈이네요.
네. 과연 폭력적인 복수극이 될지 아니면 상상도 못한 다른 전개가 펼쳐질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호기심 잃지 마시길 바라며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뵙겠습니다.